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잠언입니다.
마태복음 3장.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하였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다녔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많은 사람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 독사의 무리더라. 누가 너희더러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였으면 그것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우쭐거리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시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나무를 찍으려고 이미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조리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드셨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수께 세례를 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자마자 물에서 나오셨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보셨다. 그때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잠언 제14장.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창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해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찰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라. 내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자살을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어수로 간 사람은 어수로 감을 유산으로 삼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는다.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꾀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은 면류관이지만 어리석음은 미련한 사람의 화환이다.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은 자기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미련한 사람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찬양하라.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 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믿음의 적용을 살폈는데 오늘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하여 물론 당시의 시대적 구조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사회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지금의 상황이 가져온다면 사업주와 고용된 일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자세를 다루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서로 신앙인으로서 결론적인 내용은 직장인의 입장에서나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이는 면에서 서로의 관계보다는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영원한 가치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라는 교훈입니다. 고용된 직원과 사업주가 이렇게 서로 직원은 자신의 사업주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사업주는 단순히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함께 예수 기도를 섬기는 자세로 직원을 대하게 된다면 직장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원이든 사업주이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자세는 서로의 관계를 보다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며 이렇게 함께 일하는 결과들은 절대로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22절 말씀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주님을 의식하며 하라는 겁니다. 1세기 이 편지가 쓰인 당시에는 상황이 오늘 우리와는 많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정복한 많은 나라들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종으로 거래하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결국 시장에서 종으로 거래되는 일들이 덜어 있었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이 재산의 일부분으로 취급되면서도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종들은 전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고 그런 비극적인 운명에서 자유스럽게 결혼을 할 수도 없었고 종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은 나면서부터 그 집의 종으로 자라게 되는 안타까운 운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삶의 상황에 있던 종들에게 복음은 더 적극적으로 전파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던 사람들이 오로지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데가 교회이다 보니 복음의 은혜는 그들에게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복음 속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차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경 속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인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는 말씀을 좀 더 풀어 증거하는 정도로 기록되고 있는 곳이 같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6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귀독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귀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단순하면서도 참으로 귀중한 귀도인의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말씀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서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단순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까지 격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시대의 종들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변화된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에 감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당부는 당시 종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교훈이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믿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주인에게 성실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우리들에게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성실에 대한 상은 주께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정신이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이유에서 윗사람이나 주인이 보고 있지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의 최고 주인이요 우두머리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로 일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3절인데 행해야 할 표현이 세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은 어떤 삶의 원리를 적용해야 할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빠질 수 있는 일은 적어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자세는 마음을 다하여 하라. 할 수 있는 힘을 다하라는 의미로 마음을 다한다면 대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죽게 하듯 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부실하게 할 일은 없을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당부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장의 일이나 가정사가 차이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이런 성실함 때문에 세상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 승진하는 요셉의 모범을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47장까지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성실함은 굶어 죽게 된 자신의 가족 전체를 살리기까지 하여 한 나라로 키우게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도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에 대한 대가는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4절에 하였고 왜 그래야 하는가도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신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죄인 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모범을 이미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처사라는 말입니다. 이 상급에 대한 약속에는 역시 무슨 선을 행하든지 라고 함으로써 좋은 의지, 아름다운 뜻으로 충성하고 헌신한 그것이 직장에서이건 가정에서이건 가리지 않고 행한 것을 갚으시겠다는 선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 대상의 신분에서도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약속이 역시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만 무슨 선을 행하든지 거기에 따른 상급이 주어집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24절 상반절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에베소서 6장 8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이렇게 무슨 선을 행하든지 거기에 따른 상급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여 마음을 다하지 못한 불성실의 대가도 또한 약속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2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는 절대로 불공정이 있을 수 없는 이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25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두려운 이치를 아는 일꾼들이라면 불성실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보이는 면이나 볼 수 없는 부분을 모두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4장 1절에서 모두의 상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제나 약자 편에 먼저 당부를 주신 다음에 반드시 상대되는 대상에게 권면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도 역시 예외가 없으십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지체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고용주 되는 지체들에게 권면보다 강한 명령조의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증거합니다. 상전들아 우리 번역본에는 윗사람의 감정으로 이해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인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즉 종들을 부리고 있는 주인에게 주는 계명 같은 말씀입니다. 대개의 경우 위협과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 있는 편의 사람들이었고 이런 일을 당하는 아랫사람들은 그런 주인에게 보이지 않게 손해를 끼치는 악순환이 올바르지 못한 주종 관계에서 들어있어 왔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앞에서 종들을 향하여 줬던 교훈들을 그대로 이들에게도 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에베소서 6장 9절 상반절입니다. 그렇다면 상전들에게는 더 엄한 권고를 더하여 주고 있다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에서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4장 1절 첫 부분에 했다면 에베소서에서는 위협을 그치라 하였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옳지 못한 불공평이 대상에 따라 있을 수 있고 협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힘이 있다고 확신하는 대상에게 협박이나 위협을 하는 일은 드물고 자신보다 힘이 없는 대상에게 이런 불공평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명령을 주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1절 하반절인데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사실 실제적인 힘은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 종들보다는 고용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수도께서 자신보다 위에 계심을 모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단순히 보이는 것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을 잘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와 공평을 따라 사람들을 대우했다면 염려해야 될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산에 모여 주의 보좌 앞에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찬미의 노래 부르네 영광과 전기와 또 번성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의 속성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와 나눈 대화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스스로 있는 자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같은 히브리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스스로 계시는 분 혹은 존재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분명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입니다. 그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어서 이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야고보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육체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영을 우리가 아는 물질 세계의 용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을 본 적이 없으므로 영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속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미국 표준판 성경 AS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리고 신명기 4장 35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인격,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각각 거하십니다. 아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의 신적 속성의 표현입니다. 성경 첫 절에서 한 분의 하나님 안에 계시는 복수인격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주어는 복수형이지만 동사는 단수로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한 분 안에 복수인격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남으로 반드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단일성 개념과는 모순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복수인격을 부인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들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되는 인격이라야 합니다. 배반당하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될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번에는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잠언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주변에 작고 하찮은 것까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동정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다섯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은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하늘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바로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도 바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면 이와 같은 기적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함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함은 그의 지식에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함은 그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편재하시다 함은 그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이런 개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니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마르스 언덕에서 당시 이교도들에게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예수가 이 땅에 거니셨을 때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언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영원하고 그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라기서 3장 6절.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다윗은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은 그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일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맹세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므로 이렇듯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의 신실하심을 보증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킬 수 없는 약속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결정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임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릇된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 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주는 믿으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이나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위대한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귀하신 이 Savior, 죄 많은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생계 문제로 고통받는 가족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용서하며 살고자 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변의 온갖 악한 영향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이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고 저희 죄를 인하여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